VOA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의 추가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이날 열렸던 EU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하고 장기적이며 예측 가능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지원 패키지는 EU가 330억 유로의 차관과 170억 유로의 보조금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이 계획은 헝가리가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EU 외교관을 인용해 이번 추가 지원을 점검하기 위한 연례 토론회 개최와 필요시 2년 안에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합의 과정에서 추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적어도 25명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을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사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공격을 집중해왔던 남부 주요 도시 칸 유니스에서 하마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한편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발견된 하마스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고 다수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팔레스타인인 의료진들은 칸 유니스에서 시가전과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체계가 악화하면서 야전 의료시설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칸 유니스 내 최대 의료기관인 나세르 병원 응급실장은 산업시설과 학교에 머물고 있던 피난민들 사이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무부 청사를 겨냥한 공습이 있었다고 하마스가 운영하는 언론과 주민들이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 중부 알누세이라트 난민촌도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목격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 같은 공격으로 이날 하루 최소 25명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 병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하루 사이 1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숨지면서 이날 현재 총 사망자 수는 26,900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4개월간 계속된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가자지구 내 여러 인구 밀집 지역들이 황폐화됐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이스라엘을 방문한 유엔 대표단에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임무는 종료돼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와 유엔 스스로가 이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의도대로 가자지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를 다른 원조기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관여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최근 주장을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일부 시인하고 관련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등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주요 지원 국가들은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테스 사무총장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가자지구의 모든 인도주의 대응의 핵심이라며 모든 나라가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시그리드 카그 유엔 가자지구 인도주의 재건 담당 수석 조정관과 만나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어제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국방장관과 만나 중동 사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셰프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중동 지역 갈등 확산 방지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함정들을 방어하는 문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최북단 땅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는 지금 설국입니다. 알래스카 땅이 위도가 높은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겨울에 이어서 올해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눈 때문에 상가 건물 지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서 원격 수업하고 있고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집집마다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라는 당국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자, 눈이 얼마나 내렸을까요? 지난 며칠간의 폭설에 앵커리지에 쌓인 눈, 31일 기준으로만 8.7피트입니다. 2.65미터가 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 두 번째 100인치 이상, 2.52미터 54센티미터의 기록인데 이 100인치가 쌓인 시간으로 따지면 초단기간 기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눈이 내리겠죠? 그러면 앵커리지의 역대 최고 적설량인 3미터 42센티미터, 134.5인치도 곧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앵커리지한 주민은 사람 키의 4배에 가까운 3단짜리 초대형 눈사람, 뭐 영화 속 괴물인 고질라를 연상케 하는 스노우질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위해서 이 엄청난 양과 무게의 눈을 쓸어내리고 또 퍼내야 하는 삽질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요. 눈을 치워준다는 업체의 광고가 도시 곳곳에 걸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난 오늘 아찔한 외출미를 걷기를 눈부시
네, 한국 정착 10년째로 북한에서 성악을 공부한 탈북민 현향 씨의 목소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2월 1일 목요일이고요. 지금이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2월 2일 금요일에 북한, 연일 공기가 탁합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남서쪽 지역이 서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받습니다. 양강도, 자강도는 오후에 맑아지지만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종일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강원도 원산과 장전은 아침까지 눈 쏘시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남포와 신의주, 용현, 선봉과 김책으로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원산이 영하 2도, 함흥이 영하 6도, 신의주 영하 11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4도, 해산은 영하 27도. 낮에는 평양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6도고요. 원산 4도, 함흥 5도, 신의주 4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영하 2도, 해산은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5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2월 2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연합이 1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군 3명이 사망한 요르단 소재 미군 기지 공격은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의 소행이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다시 연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1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합의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인 X에 27개 회원국 정상이 EU 예산을 통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확고하고 장기적이며 예측 가능한 지원에 대한 합의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늘이 유럽의 좋은 날이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이번 지원은 오는 3월부터 집행됩니다.
네. 자, 이번 EU 정상회의가 특별하게 눈길을 끌었던 이유가 있었죠.
네, 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지금까지 이 헝가리의 완강한 반대 탓에 승인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네. 자, EU 정상들이 합의한 지원안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미국 돈으로 약 55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 가운데 360억 달러가 대출이고 나머지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네. 자, 이 지원안이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EU 내에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를 해야 지원 제공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했듯이 유일하게 이 헝가리가 반대해서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는 EU 예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왔습니다.
예. 자, 헝가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인 거죠?
네, 2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EU가 제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그동안 러시아의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EU 차원 제재를 여러 차례 반대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지금 EU의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나라의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EU 쪽에 이 추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곧 연금이라든지 공무원들 급여도 못 줄 형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EU뿐 아니라 미국 쪽 상황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속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오던 지원이 현재 끊긴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사실 가장 많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의회가 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더는 승인해 주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우크라이나 측으로서는 이 EU의 장기 지원이 더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특히 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이 들어간 국가 안보 예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렇게 그 목리를 부린 이유가 따로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이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에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기금을 회원국별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헝가리에 배정돼 있는 기금의 지급이 현재 동결된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 안의 인권 상황이나 부패 문제 등을 이유로 이 기금 제공을 중단시켰는데요. 그래서 헝가리가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한 기재대로 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EU의 여러 회원국들이 그동안 헝가리를 달래거나 뭐 압박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오르반 정부가 요지부동이었는데요. 앞서서 오르반 총리는 또 이 매년 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표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EU 측에서는 표결이 아니라 그저 토론만 할 수 있다면서 이 대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양측 사이에 이 표결과 토론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최종 합의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EU 외교 소식통들은 영국 로이터통신에 이 매년 이 지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필요하면 2년 안에 이를 재검토하도록 합의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헝가리의 반대가 뭐 완강해서 1일 회의가 길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합의가 빨리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2시간도 안 돼서 이 합의가 됐다는 발표가 나와서 사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간 오르반 총리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이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앞서서 이 SNS인 X에 이 오르반을 설득할 수 있으니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제 EU의 추가 지원이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크라이나로서는 한숨 돌리게 된 상황인 거죠?
네, 보로드밀 제렌스키 대통령은 EU 정상 27명이 모두 합의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건 EU의 강력한 단합을 다시 보여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지원안이 장기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도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EU 회원국들의 모든 표가 우리 공동의 승리에 큰 공헌을 한다면서 이번 합의는 EU 회원국들의 연대와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이죠. 요르단 북동부에 있는 미군 주둔 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미군 병사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때 공격의 배후를 특정했네요.
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공격을 IRI,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라는 연합단체 소행으로 미 정보당국이 믿는다고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는 당시의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도 주 방위군 41명이 부상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 단체는 이미 자신들이 배후라고 선언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IRA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돈을 대서 무장시키고 훈련시킨 이 다수의 이 반군 조직을 막내한 그런 단체로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는데 커비 조정관이 이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우리들이 선택한 시점에 우리가 선택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그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처음에 본 게 마지막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분쟁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정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사의 전쟁으로 이미 불안정해진 중동지역 안에서 더 큰 분쟁을 야기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미국 국방부는 드론 공격 배후로 이 IRI 산하의 카다이브 헤즈볼라라는 반군 조직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직이 지난달 30일엔 또 이라크 정부를 성가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군들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해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 안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IRI 혹은 뭐 카타이브 헤즈볼라 모두 이란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란은 미군 사상자가 나온 드론 공격에 이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지난달 31일에는 호세인 살람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한 행사에 나와서 이란이 미국 관리들로부터 위협을 듣고 있다면서 이런 위협에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앞서서 아미드 사이드 이라반이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이란 기자들에게 이란은 공격당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상선 또 미 해군 함정 등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자, 후티 반군이 다시 미국의 상선 공격했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미국 화물선인 KOI호를 공격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영국 보안회사인 암브레인은 이 예멘 남쪽 해상에서 한 선박 한 척의 우연 쪽에 폭발이 났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공격당한 배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군도 후티 반군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1일 발사를 준비하던 이 후티 반군 드론 10대를 이 드론 지상통제소와 함께 공습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 아덴만에서 해군 함정이 이란 드론 3대와 후티 반군이 쏜 대함 탄도미사일 한 발을 격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또 연장했습니까?
네, 미얀마 군사정부가 31일 열린 NDSC, 이 국가방위안보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가비상사태가 원래 지난달 31일 날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네, 미얀마 군정이 지금 그 국가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2021년 2월 1일 이 쿠데타로 민간정부를 무너뜨린 뒤에 1년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걸 6개월씩 계속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횟수 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까?
네, 원래 있습니다. 이 헌법을 보면은 이 지난 2008년 당시에 군사정부가 고친 건데요. 이 고친 헌법을 보면은 국가 비상사태가 6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고요.
네.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된 뒤에는 6개월 안에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자, 지금 미얀마 군부의 국가 비상사태 연장이 다섯 번째가 되는데, 자, 이번에는 연장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군사정권 실세죠. 미낭 운훌라잉 최고사령관 겸 이 국가통치평의회위원장은 현재 이 안보 상황이 여전히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훌라잉 사령관이 31일 ND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국경지대에서 소수민족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비상사태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미얀마는 지금 총선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지난해 8월에 총선을 하고 선출된 합법적인 정부의 권력을 넘기겠다고 군사정권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하기 앞서서 정확한 유권자 명부 작성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인구조사가 끝나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인구조사는 언제 한답니까?
정확한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 정부 당국자가 이 올해 10월에 인구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실제로 조사가 오는 10월에 실시가 되면은 이 총선이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또 미얀마 군부가 31일에는 이 정당 등록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은 이 각 정당이 요구하는 당원 수를 이 기존의 10만 명에서 반으로 줄이고 또 활동 지역 수도 줄였습니다.
네, 미얀마에서 지금 제대로 활동이 되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쿠데타가 났을 때 미얀마에서 가장 큰 정당이자 여당이었던 NLD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군부에 의해서 강제로 지난해 3월에 해산됐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당시에 다른 정당들도 해산을 하고 재등록을 받았는데요. 여러 당이 등록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정당에 불가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자,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2월 1일로 이제 3년째가 됩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유엔 통계를 보면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이 군부가 살해한 민간인 수가 1,600명이 넘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 2022년도보다 300여 명 늘어난 수치로 이 군부의 어떤 압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대략 2만 6천 명이고요. 이 중에서 2만 명이 여전히 구금돼 있다고 하는데요. 유엔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이 구금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고문이나 학대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은 물가 목표 달성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온라인 아동 성착취 관련 미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뉴욕시가 경찰의 검문 보고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채택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이번에도 동결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일정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으로 금리가 동결된 겁니다.
네. 자,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 상승은 지난해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OMC는 최대 고용과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설정해왔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다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였는데요. 특히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와 경기 하강 우려에 따라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요. 따라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파월 의장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예, 파월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반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지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로 낮아진다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힌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좀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찾게 봤는데요. 파월 회장은 가까운 시기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본인한 질문에 FOMC가 3월 회의 때까지 확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좋은 데이터를 좀 더 보고 싶다며 우리는 더 나은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좋은 데이터들의 지속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준이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아주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파월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는 여러 면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또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금리를 현재 목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지금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과연 이 연착륙을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인데요.
네, 파월 의장은 현 시점에서 연착륙을 확실하게 선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여러 진전에 고무되곤 있지만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시점이 아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착륙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착륙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처럼 이 급격한 경기 위축이나 실업 증가를 야기하지 않고 경기 하강이 부드럽게 이뤄지는 것을 경제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연준의 발표에 따른 시장의 반응 보겠습니다.
예,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연준의 발표 직후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도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보통 금리가 낮을 때 사람들은 주식시장으로 모여들고 이에 힘입어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은 뭐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일각에선 3월이 아니면 5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하지만 뭐 정확한 시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분석가는 로이터통신에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위해 긍정적인 물가 지표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 가격처럼 빠르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성 착취 위기라는 주제에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아동 착취와 성범죄, 자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상원 법사위가 청문회를 개최한 겁니다.
네, 이 청문회에 미국의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 수장들이 모두 참석을 했더군요.
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 CEO와 스냅챗의 에반 스피겔, 틱톡의 추 쇼즈, 엑스의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디의 제이스 시트론 CEO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들이 수장으로 있는 기업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CEO들을 질책했습니다.
네, 자 청문회 분위기를 살펴볼까요?
예,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기업 임원들을 질책하는 의원들을 향해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소셜미디어에서 성착취를 당했다고 말하는 어린이와 부모들의 사전 녹음된 증언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청문회 내내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죽은 자녀의 사진을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청문회가 중계가 됐는데 소셜미디어 대표들을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분위기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네. 질문이 오갔습니까?
예, 민주당 소속인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많은 위험에 대한 책임이 이들 CEO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빈 위원장은 그들의 디자인 선택과 신뢰와 안전에 대한 적절한 투자 실패, 기본적인 안전보다는 더 많은 참여와 이익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청문회를 보면요. 보통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주장이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며 CEO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법사위 공화당 간사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더빈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레이엄 의원은 CEO들을 향해 여러분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며 사람을 죽이는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은 사람이 있더군요.
예, 바로 저커버그 CEO입니다. 저커버그 CEO가 이끄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뭐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소셜미디어인데요. 미 실종학대방지아동센터에서 따르면 온라인상의 아동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3,600여만 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이 중 2,000만 건이 페이스북에서의 성학대 신고였습니다. 이 공화당 민주당의 조시 아울리 의원은 저커버그 CEO를 향해 당신의 상품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저커버그 CEO는 뒤돌아서서 이 방청석에서 자녀 사진을 들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여러분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그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일련의 사건에서의 이 메타의 역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던 CEO도 있었죠?
네, 추쇼즈 틱톡 CEO는 의원들로부터 중국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틱톡의 모회사는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인데요. 미국에는 그간 틱톡을 통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의원들은 추 CEO를 향해 중국이 국적이 중국이냐 이런 질문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추 CEO는 자신을 싱가포르 사람으로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세 자녀와 함께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며 중국 연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청문회에서 이 아동 성착취와 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네, 의원들은 CEO들에게 기업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긴 했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다만 이날 청문회 참석한 CEO 5명 중 2명은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는데요. X의 야카리노 CEO와 스냅챗의 스피겔 CEO는 초당적으로 입법이 추진 중인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법안은 온라인 괴롭힘이나 성적 착취, 거식증, 자해 등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아이들이 해로운 콘텐츠를 보는 걸 막지 못했을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 기업을 처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뉴욕시입니다. 뉴욕시 경찰이 앞으로 이 검문 대상의 기본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을 해야 한다고요?
예, 지난달 30일 How Many Stops Act, 이 뉴욕시 의회 표결에서 찬성 42표 대 반대 9표로 통과됐습니다. 자, 이 법안의 이름을 번역해보면 몇 번이나 검문을 받았느냐 또는 몇 번이나 검문했느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경찰 검문 보고를 강화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 경찰은 불시 검문하는 모든 사람의 인종과 성별, 나이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검문을 했던 겁니까?
네, 과거 뉴욕 경찰은 수사, 구금, 수색 또는 체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제기하는 질문을 할 때 이를 문서화해야 했지만 차를 세워서 검문하는 등의 비교적 범죄 혐의가 낮은 수준에서는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불시 검문 이유를 진술해야 하고요. 검문 대상에 관한 기본 정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한 자료는 경찰서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민간인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는 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이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더라고요.
예, 지난달 19일 애덤스 시장은 경찰관이 범죄 퇴치에 집중하는 대신 서류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서장을 지낸 바 있는 애덤스 시장은 32일 시의회에서도 공공안전에서는 초단위가 중요하다며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의결에서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34표 이상의 지지가 확보됨에 따라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은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요?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이 경찰의 업무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면서 애덤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해당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문서에서 경찰관이 스마트폰을 통해 검문을 보고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10초에서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조례를 통해 경찰관은 검문이 합법적이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밝혔는데요.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치안 관행이 개선된다면 지역사회 관계와 공공안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산업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재 가운데 하나가 교통수단인 철도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영토가 확장되고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철도 외에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교통수단이 다양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교통정책과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연방부처로 교통부가 설립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교통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 all go on journeys every day, large and small. There are journeys that get us out to where we need to go, and those that bring us home to those we love.
미국 연방교통부 DOT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사람과 재화에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이동을 통해 미국 국민과 경제에 봉사하는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미국 연방 관보는 DOT가 필수적인 국가 이익을 충족하고 미국인들 삶의 질을 강화하는 빠르고 안전하며 효과적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보장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Pete Buttigieg was confirmed Tuesday by the U.S. Senate. Buttigieg will now oversee aviation, highways, vehicles, pipelines, and transit, as well as.
DOT는 1966년 10월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신설됐고 이듬해 4월 1일 정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교통부 산하 주요 부서로는 장관실, 연방항공청 FAA, 연방고속도로청 FHWA, 차량안전청 FMCSA, 연방철도청 FRA, 도로교통안전국 NHTSA, 연방대중교통청 FTA, 파이프유해물질안전청 PHMS, 해운청 MARAD, 세인트루이스 해로개발공사 GLS 등이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고속도로 계획, 개발, 건설, 차량 안전, 도시 대중교통, 철도, 항만, 항공 등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출범 당시 교통부 산하기관이었지만 1974년에 의회가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부처를 지휘 감독하며 연방정부의 교통정책과 계획에 관한 재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현 교통부 수장은 지난 2021년 2월에 취임한 19대 피트 부티지지 장관입니다. DOT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DOT 예산은 1420억 달러였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DOT에서는 약 5만 5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교통부 DOT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에서 성악을 배웠고 가수로도 활동한 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2014년에 탈북한 현향씨인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도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탈북 가수 현향씨를 만났습니다.
난 오늘 외출일을 걷기를 눈부신 들판을 말타고 달리기를 난
탈북 가수 현영 씨가 뮤지컬 엘리자벳의 노래 가운데 나는 나만의 것을 부릅니다.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는데요. 북한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현양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아 노래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성악가셨고요. 아버지는 운동선수 출신의 의사인데 아버지는 또 음악을 타고나신 분이셨어요. 소질이 바탕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박자와 음정 이런 거를 제가 유치원 다니기 전에 엄마 따라다니면서 해서 어려운 박자들 해내서 와 이런 반응들도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고요. 유전자를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부모님이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양강도라는 백두산이 있는 곳에 이제 두 집 다 쫓겨가다시피 간 집이에요. 친쪽은 뭐 출신 성분이 엄청 안 좋고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이제 그쪽이 됐고 거기에서 어머니가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을 가게 됐고 양강도예술대학을 다녔습니다. 가수로 활동을 했었죠.
어머니를 따라 자연스럽게 가수의 길로 접어든 현양 씨. 북한에서는 대남방송국 전속가수로 활동했고요. 북한에서 어머니를 잃은 뒤 자유를 찾아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땅은 그냥 저한테는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추억만 빼면 그냥 지옥 그 자체였어요. 예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하나, 옷차림 하나, 화장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쨌든 눈에 띄기만 하면 다 시시콜콜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고 방해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싫고 힘들었고 그 땅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그게 계속 축적돼 있다가 터졌죠. 한번 북한의 화폐 개혁 때문에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다 잃었고 어머니는 목숨까지 잃었고 저는 엄마를 잃었죠. 그 계기가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죠.
현양 씨가 한국에 정착한 지 이제 9년 차가 되어가는데요. 한국에 정착해서는 다시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명지대학교에 입학해 뮤지컬과 성악을 공부한 건데요.
한국에 와서는 너무 북한에서 폐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를 제 삶 계속 느끼게 돼요. 순간마다. 그래서 특히 역사 같은 부분에서 틀린 교육도 많이 받았고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교육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일단 다시 했고요. 와서 제가 하던 음악 공부를 계속 했고 지금은 또 대학원에서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라는 게 뭐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건 없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 상대로 그리고 또 초, 중, 고, 대학생 상대로 통일 교육이라든가 안보 교육 같은 거 하고 있어요.
현영 씨에게는 북한에 두고 온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헤어졌을 당시에는 8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현영 씨는 아들을 위해 먼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학교는 사실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처음에 와서는 그 생각밖에 없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물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지만 일단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부터 자리를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북한은 여성들이 자기 이름이 없거든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 와서 의도치 않게 혼자 오긴 왔지만 혼자 왔으니까 또 나만의 삶을 찾아서 잘 건강하고 건전하게 안착을 잘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다음에 내 가족들의 삶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음악 공부는 오자마자 바로 시작했고요.
대학교에 다니며 음악 공부에 관한 어려움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음악은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이라 화성학이라든가 음악 이론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북한하고 남한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고 기본 내용에 들어가서는 똑같기 때문에 좀 쉬웠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제일 다른 것은 북한은 본인의 선택이 없어요. 과목, 시간표를 정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본인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어느 시간에 어떤 과목을 듣겠는지도 본인이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정해주면 쉽거든요. 창의력은 없어지겠지만 대신에 고민할 일은 없으니까요. 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알아서 감옥을 선택해야 되고 교수님도 내가 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게 참 필요한 과정이구나를 좀 시간이 지나서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현양 씨는 배움에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했고요. 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법학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를 계속 느끼니까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거는 참 좋고 학교라는 분위기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방학 때도 학교 나가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좋고 누군가의 말과 글과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배우고 이런 걸 좋아해요. 지금 수료했고요. 논문이 남았어요. 빨리 쓰려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네요. 어쨌든 써야죠. 써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법과 관련한 공부와 함께 현재 현양 씨는 찾아가는 통일안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하에서 느낀 점이라든가 겪은 경험을 실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강의들이라서 그렇게 많이 뭐 제안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메시지는 큰 틀에서는 같죠. 같은데 그 메시지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은 사람마다 겪은 경험들이 다르니까 방법상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아요. 북한 같은 사회는 사람 살 사회가 아니다. 그 땅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느낀 거라서 그걸 진심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그러면서 이 통일안보 강의를 하며 뿌듯한 점과 함께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의 질문이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관심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강의 시간이 필요하구나를 강의를 다니면서도 느끼고 있고 저같이 북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너무 좋다든가 너무 나쁘다든가 이런 편향적인 인식들이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뿌듯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 강의라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갔었는데 어떤 어린이가 북한은 다 굶어 죽는다는데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 북한이 정말 참 못 살고 불쌍하고 한심한 국가로 비춰지고 있구나.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아직도 한 아이의 눈에 그냥 뭘 먹지 저 사람들은 다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지라는 이런 나라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참 이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통일안보 강사로 활동한 지 벌써 6년째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일을 북한에서는 상상해보지 못했지만 이 강사 활동으로 현양 씨 또한 북한에 관해 더 새롭게 배워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공부하면서 이제 강의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게 됐는데 강의를 하면서 스스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누구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 때는 너무 가까우니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 조금 멀리 나와서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니까 더 잘 보이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살던 땅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계기로도 참 강의가 좋은 것 같아요.
현양 씨는 앞으로 석사 논문이 통과되면 박사 과정까지도 도전하고 싶다고 했고요. 북한 인권을 위한 작은 활동도 꾸준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통일에 관해 얘기하는 현양 씨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통일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는 처음에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놀랐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편한데 지금 통일이 안 됐다고 해서 불편한 거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가 가면서 그런 거창한 표현보다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과장이 아니다, 정도가 지나친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saw David's wife today. She's seriously the most stunning woman I've ever seen. I'm not exaggerating.
Really, John? You are not just saying that?
I swear, I bumped into her at the supermarket, and I couldn't help but be amazed. She's got this natural beauty that just stands out.
I heard she's really nice, too. How did you end up running into her?
It was totally unexpected. I was grabbing some groceries, and there she was. I had to do a double take. She's that gorgeous. I can see why David is head over heels for her.
I bet he is. I've always thought they make a great couple.
Absolutely. They seem happy together.
잔이 데이빗의 부인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며 과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I'm not exaggerating.
과장이 아닙니다.
It's not an exaggeration. It's no exaggeration. I'm not overstating it. I'm not embellishing. I'm not amplifying. I'm not stretching the truth.
과장이 아니다. 부풀려서 하는 말이 아니다.
I'm not exaggerating.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saw David's wife today. She is seriously the most stunning woman I've ever seen. I'm not exaggerating.
Really? You are not just saying that?
I swear, I bumped into her at the supermarket, and I couldn't help but be amazed. She's got this natural beauty that just stands out.
I heard she's really nice, too. How did you end up running into her?
It was totally unexpected. I was grabbing some groceries, and there she was. I had to do a double take. She's that gorgeous. I can see why David is head over heels for her.
I bet he is. I always thought they make a great couple.
Absolutely. They seem happy together.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She's seriously the most stunning woman I've ever seen.
그녀는 내가 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I'm not exaggerating.
과장이 아닙니다.
You're not just saying that?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닌가요?
I was grabbing some groceries and there she was. I had to do a double take. She's that gorgeous. I was grabbing some groceries.
나는 장 보고 있었습니다.
And there she was.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있었어요.
I had to do a double take.
놀라서 두 번 보는 것을
do a double take.
Do a double take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I can see why David is head over heels for her.
데이빗이 왜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는지 알겠네요.
David is head over heels for her. David i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er.
어떤 사람에게 푹 빠졌다, 무척 사랑한다는 표현.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과장이 아니다, 부풀려 하는 말이 아니다.
I'm not exaggerating.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saw David's wife today. She's seriously the most stunning woman I've ever seen. I'm not exaggerating.
Really? You are not just saying that?
I swear. I bumped into her at the supermarket and I couldn't help but be amazed. She's got this natural beauty that just stands out.
I heard she's really nice too. How did you end up running into her?
It was totally unexpected. I was grabbing some groceries and there she was. I had to do a double take. She's that gorgeous. I can see why David is head over heels for her.
I bet he is. I've always thought they make a great couple.
Absolutely. They seem happy together.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not exaggerating.
과장이 아닙니다.
It's not an exaggeration. I'm not overstating it.
부풀려 하는 말이 아니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